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중국 정부는 북한의 5차 핵실험 준비 움직임과 관련해 정세를 악화시키지 말라고 촉구했습니다. 중국 외교부의 화춘잉 대변인은 19일 정례 브리핑에서 현 정세에서 유관 각국은 반드시 냉정과 절제를 유지함으로써 언행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며 모순을 격화시키거나 정세를 추가로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화 대변인은 중국은 한반도 핵 문제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수차례 표명했다며 당사국들은 유엔 안보리의 결의를 반드시 존중하고 충실히 집행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이 조만간 5차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미국 뉴욕 방문길에 나선 북한의 이수용 외무상이 19일 중국 베이징에 도착했습니다. 이수용 외무상은 이날 오전 북한 고려항공편으로 베이징 서우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이 외무상은 서우드공항에서 특별한 말을 하지 않은 채 제재룡 조중 북한 대사 안내를 받으며 의전 차량에 탑승한 뒤 공항을 빠져나갔습니다. 이 외무상의 베이징 방문은 이달 22일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파리 기후변화 협정 서명식 참석을 위한 경유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미 국무부 대변인은 미국 관리가 이수용 외무상의 방미 기간 중 만날 계획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뉴욕의 유엔 본부에서 19일 2016년 유엔 마약 특별총회가 열렸습니다. 유엔 회원국과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21일까지 4일간 열리는 이번 회의에서 시대 변화에 맞는 새로운 마약 통제 방안을 집중 논의합니다. 이날 멕시코의 엘리케 페나 니에토 대통령은 연설을 통해 국가별로 제각각인 마약 범죄에 대한 처벌이 문제를 악화시킨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멕시코는 건강과 인권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마약 정책을 곧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힐러리 클린턴과 버니 샌더스 등 전 세계 유명인사 천여 명은 금지와 처벌 위주의 마약 정책을 바꿔야 한다는 내용의 공개 사안을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에게 보내기도 했습니다. 비오에이 세계 뉴스 다음 소식입니다. 쿠바의 라울 카스트로 국가평의회의장은 자신이 86세가 되는 2년 뒤에 자리에서 물러나겠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카스트로 의장은 지난 주말부터 시작된 제7차 공산당 전당대회 개막 연설에서 공산당 지도부의 젊은 활력을 더 불어넣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카스트로 의장은 이에 따라 당 중앙위원회에서 활동할 수 있는 상한 연령을 60세로 또 당에서 직책을 맡을 수 있는 상한을 70세로 설정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한편 전당대회 사흘째인 18일에는 브루노 로드리게스 쿠바 외무장관이 연설을 통해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을 비난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러시아에 역류된 우크라이나 조종사 석방 문제에 대해 합의했다고 페트로 포로셴코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공군 조종사인 나데즈다 사부첸코는 우크라이나 동부지역 전투에 참가했다가 두 명의 러시아 언론인을 숨지게 한 혐의로 체포돼 지난달 징역 22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그러나 사부첸코는 전쟁 포로에 해당된다며 즉각적인 석방을 요구해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포로셴코 대통령은 19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전날 전화통화로 사부첸코 조종사 석방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그가 구체적으로 언제 풀려나게 될지 등 자세한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동남아 어선에서 벌어지는 노예노동 실태를 파헤친 AP통신의 기사가 올해 퓰리처상 수상작으로 선정됐습니다. 뉴욕 컬럼비아대 언론대학원 퓰리처상 선정위원회는 18일 마기 메이슨과 로빈 맥도웰, 마타 멘도사와 에스더 투산 등 4명의 기자가 보도한 노예 오브 기사를 올해로 100회째를 맞은 퓰리처상 최고영예 공공부문 수상작으로 선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AP 기자들은 미국의 식탁에 오르는 해산물이 노예 노동의 산물이라며 섬에 갇혀 가혹한 노동에 시달리는 실태를 고발했습니다. BOA 세계뉴스 이한철입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안녕하십니까. 4월 20일 수요일 워싱턴 뉴스 광장 진행의 조상진입니다. 먼저 이 시간 한반도 관련 주요 소식입니다. 북한은 점점 더 도발적이고 위험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주한미군 사령관 지명자가 밝혔습니다.
North Korea is moving in the wrong direction, and the changes that we've seen are all provocative and more dangerous.
미국과 한국, 일본 세 나라는 어제 외교차관 협의회를 열고 북한의 추가 도발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유엔 제재가 시작된 이후에도 아프리카 나미비아에서 탄약 공장 건설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오늘 북한은 대체로 흐리고 북부 지방에는 비가 오다가 늦은 오후에 그치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0도에서 11도, 낮 최고 기온은 6도에서 20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먼 바다에서 1에서 3m로 점차 높게 일겠고 그 밖의 해상은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북한은 점점 더 도발적이고 위험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주한미군 사령관 지명자가 밝혔습니다. 특히 북한에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견제 또는 조언할 수 있는 인물이 없다며 주한미군은 이에 대비해 상시 전투태세를 유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조은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 상원 군사위원회가 19일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 사령관 지명자에 대한 인준청문회를 실시했습니다. 브룩스 지명자는 이날 청문회에서 북한의 위협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North Korea is moving in the wrong direction. And the changes that we've seen are all provocative and more dangerous.
북한이 최근 도발적이고 더욱 위험하게 변하는 등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브룩스 지명자는 유혈 충돌을 일으키고 배를 침몰시키며 인구 밀집 지역에 포격을 가하고 한국군 기지 인근에 지뢰를 매설하는 북한의 모든 행동들은 위기를 고조시키는 징후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전쟁 휴전협정이 체결된 이래 그 어느 때보다 지난 5년간 더 많은 위기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브룩스 지명자는 북한에 김정은 제1위원장을 견제하거나 조언할 수 있는 인물이 없어 일련의 도발 사태를 내부적으로 중지시킬 수가 없다는 점을 우려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때문에 자신은 군 지휘관으로서 김 제1위원장이 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과 핵, 사이버 등 비대칭 전력을 개발하고 있는 점을 매우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KN-08 missile is one of the capabilities that we see North Korea trying to develop. We haven't seen success on that yet, but we know that that's
대륙간 탄도 미사일 KN-08의 경우 북한이 아직 개발 과정에 있지만 이 기술이 성공하면 미국 본토에 더욱 많은 지역이 위협을 받게 될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더구나 미사일 기술이 북한의 핵무기, 화학무기, 생물무기와 결합하면 매우 위험하다고 말했습니다. 브룩스 지명자는 따라서 미 본토와 한국, 주한미군을 방어할 태세를 유지하고 있어야 하며 주한미군은 오늘 밤 당장 전투가 벌어지더라도 싸워 이길 수 있는 태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Means that we have less and less warning about what can occur. We take for example that
북한이 보유한 11만 6천 기의 포 가운데 대부분이 비무장지대의 반경 60km 이내에 배치돼 있어 경고 시간이 극도로 짧으며 이 때문에 당장 행동에 나설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브룩스 지명자는 북한군이 비록 훈련을 충분히 하지는 못해도 여전히 재래식 무기 규모가 세계 4위라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브룩스 지명자는 북한의 위협에 대비해서 동북아시아 지역 국가들과 연대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많은 국가가 북한에 대항하는 연대에 합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미 태평양 육군사령관으로 재직 중인 브룩스 지명자는 중국과 일본 등 아시아 지역의 고위 군 관계자들과 깊은 친분을 쌓았다며 이런 인맥을 활용해 대북 억지력을 높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브룩스 지명자는 1980년 미 육사를 졸업하고 독일과 한국에 근무했던 야전 작전통으로 인준될 경우 흑인으로서는 첫 번째 주한미군 사령관이 됩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 세 나라는 어제 외교차관 협의회를 열고 북한의 추가 도발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세 나라 외교차관들은 또 북한의 비핵화가 최우선 과제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임성남 한국 외교부 제1차관은 미한일 3국이 5차 핵실험 등 북한의 추가 도발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북한이 또다시 도발한다면 더욱 강력한 제재와 고립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임 차관은 19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미한일 3국 외교차관협의회 공동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2270호에 담긴 국제사회의 총의에 정면 도전을 계속하고 있는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북한의 추가 도발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국제사회의 거듭되는 엄중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또다시 도발을 감행한다면 국제사회의 더욱 강력한 제재와 깊은 고립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임 차관은 미한일 3국은 이번 협의회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가 가장 시급하고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으며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미한일 3국 간 공조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임 차관은 국제사회의 이 같은 경고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5차 핵실험을 감행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유엔 안보리 차원의 강력한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지금과 같은 상황 하에서는 북한의 셈법을 바꾸기 위해서 강력한 제재를 가해 나간다는 것이 안보리의 결정이고 또 국제사회의 판단인 그런 상황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임 차관은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국제사회와의 연대를 더욱 강화해 북한이 전략적으로 비핵화를 선택할 수밖에 없도록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북한의 추가 도발을 막기 위한 한중 간 협의에 대해선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인 한국과 중국은 상시적으로 긴밀한 협의를 이어오고 있다고 임 차관은 강조했습니다.
We will step up.
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 부장관은 북한이 동북아시아 지역의 가장 큰 위협이며 미한일 3국은 북한의 추가 도발에 더욱 강력히 대응하는 건 물론 유엔 안보리 제재 이행에도 더욱 힘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블링컨 부장관은 아울러 북한의 끔찍한 인권 유린 상황에 대응하는 데도 힘을 합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임 차관은 한편 이번 협의회에서 지역 내 해양안보 문제에 대해서도 협의를 가졌으며 항행과 상공 비행의 자유, 분쟁의 평화적 해결의 중요성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혀 미국과 중국 등이 갈등을 겪고 있는 남중국해 문제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을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한국 정부가 경고한 북한의 5차 핵실험 징후와 관련해 그런 위협을 심각하게 받아들인다고 밝혔습니다.
Seeing those comments, we take all that those kinds of threats seriously. We have to, given the past behavior of the.
존 커비 국무부 대변인은 18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 같은 모든 위협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북한 정권의 과거 행동을 고려할 때 그래야만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커비 대변인은 정보 사안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지만 현재 상황을 최대한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이 불안정을 야기시키는 행동을 중지하고 6자회담 절차에 복귀할 용의가 있다는 점을 증명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18일 청와대 회의에서 북한이 최근 5차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 포착되고 있다며 북한이 고립 회피와 체제 결속을 위해 어떤 돌발적 도발을 감행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이 5차 핵실험을 실시할 것이라는 데 일치된 견해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북한에 대한 대응 방안에 대해서 제재 강화와 비핵화 협상 재개 등 엇갈린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에서 18일 미한동맹에 대한 북한의 도전을 주제로 미국과 한국의 전문가들이 참가하는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이날 세미나에서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북한이 5차 핵실험을 실시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보수 성향 연구기관인 헤리티지 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 연구원은 북한이 당연히 5차 핵실험을 실시하고 미사일을 발사하며 도발을 감행할 것이라며 이는 모두 북한 체제의 본성에 속하는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클링너 연구원은 다만 북한이 언제 이런 일들을 감행할지 정확한 시점을 알 수 없을 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김성한 고려대 교수도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정권 안정을 도모할 목적에서 5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에 나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김 교수는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유엔 안보리 제재와 동시에 독자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며 특히 중국은 북한이 5차 핵실험을 실시하기 전에 북한에 대해 또다시 핵실험을 한다면 원유 공급을 상당히 줄이겠다고 통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이 아닌 다른 나라들의 제재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로버트 갈루치 전 국무부 북핵 특사는 북한과의 협상을 지지하며 좋은 생각이라고 여긴다고 밝혔습니다. 갈루치 전 특사는 그러나 북한의 핵실험 직후에 성공적인 협상을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북한의 압박에 밀려 협상에 임하는 것으로 비춰서는 안 되고 더군다나 대통령 선거가 실시되는 올해 그렇게 비춰지면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갈루치 전 특사는 북한의 핵실험 이후 적당한 기간이 지난 뒤 협상이 시작돼야 한다며 특히 오바마 행정부가 남은 임기 동안 북핵 협상에 나선다면 충격적인 일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클링너 선임 연구원도 오바마 행정부가 북한과의 협상에 나서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오바마 행정부는 북한에 질렸고 존 케리 국무장관이 북한과 협상하고 싶어 할 수는 있어도 나머지 당국자들은 이미 시도해봤고 실패했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클링너 선임 연구원은 북한이 5차 핵실험을 실시하는 것보다 중거리 무수단 미사일이나 대륙간 탄도미사일 KN-08의 재진입체 기술을 확보하면 미국으로부터 더욱 큰 반응을 이끌어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에 대한 실질적인 위협으로 인식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클링너 연구원은 이 경우 북한과 협상을 해야 할지, 추가 제재를 해야 할지, 미사일 방어망을 강화해야 할지 등 현재 논의되고 있는 모든 사안들이 미국 정책 이반자들 사이에서 더욱 치열하게 다뤄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한편 워싱턴을 방문 중인 김형진 한국 외교부 차관보는 이날 기조연설에서 미국과 한국이 북한 핵 위협과 지역적, 세계적 도전을 극복하고 새로운 평화와 번영의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차관보는 북한이 핵 선제 공격과 또 다른 핵실험을 위협하는 등 영내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며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미국과 한국 간 전략적 조율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차관보는 북한 지도부가 예측 불가능하고 절대로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처럼 보이지만 국제사회에 단합되고 강경한 태도에는 타협하는 모습을 보여왔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북한이 다음 달 초 7차 노동당 대회 중국을 초청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한국 정부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이 이번 당대회를 국내 행사로 치르려는 움직임을 포착하고 5차 핵실험과 같은 대형 도발을 염두에 두고 있을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 관계자는 19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이 다음 달 초 열리는 7차 노동당 대회를 앞두고 중국 측 인사를 초청하려는 움직임이 없다며 사실상 초청할 뜻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북한이 지난 2월 중국 측 육자회담 수석 대표인 우다웨이 외교부 한반도 사무특별대표가 방북했을 당시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중국 측에 통보함으로써 망신을 줬다며 금이간 북중 관계가 당 대회를 계기로 한 일회성 고위급 접촉으로 회복될 상황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북한으로서도 굳이 중국 측 인사를 초청하려 하지 않겠다는 입장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또 중국 이외의 다른 나라들에 대해서도 초청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북 소식통은 지난 2월 북한 김영철 노동당 대남 담당 비서 등이 라오스 등 동남아 우방국을 방문했지만 현재까지 뚜렷한 초청 외교 동향이 파악되고 있지 않다며 이는 다보스 포럼 참석이 무산되는 등 핵실험 이후 대북 제재 국면에서 북한의 외교적 입지가 축소됐기 때문으로 판단된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1980년 6차 당대회 때에는 118개 나라에서 177개 대표단이 참여했습니다. 당시엔 리셴옌 중국 부주석을 비롯해 그리쉰 러시아 정치국 위원, 세쿠트레 기니 대통령, 무가베 짐바브웨 총리 등 정상급 외빈이 참석했습니다. 한국 정부 안팎에선 36년 만에 치러지는 이번 당대회를 북한이 외빈 없이 치르겠다고 마음먹었다면 당대회 전에 핵실험과 같은 대형 도발을 일으키려는 계산된 조치일 수 있다는 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 관계자는 북한이 중국을 행사에 부르지 않는 것은 중국 입장을 신경 쓰지 않고 자기 길을 가겠다는 메시지일 수 있다며 북한의 도발 조짐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국책연구기관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박병광 박사도 북한이 초청 외교를 포기했다면 국제사회에 도전하는 무력 시위 가능성은 더 커졌다고 볼 수 있다며 당 대회를 내부 결속에 최대한 활용하려는 차원에서 당 대회 전에 핵이나 미사일 도발에 나설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만약에 김정은이가 그게 아니라 그냥 이건 대내적인 것에만 더 초점을 두겠다 하면은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은 김정은 개인의 권위를 강화하는 계기로 활용해야 되고 그다음에 어떤 도발을 행위를 통해서 대내 그 국내적 통합을 강화하는 계기로 활용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뭔가 이벤트가 필요한 거죠.
한편 한국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의 당 대회 준비 동향과 관련해 당 대회를 위한 대규모 행사를 준비하는 움직임이 관찰되지 않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그 이유에 대해 대북 제재 영향으로 대외 무역과 외화벌이 여건이 악화되면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통치 자금과 당 대외 자금 조달에 차질이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6차 당대회 때는 100만 명이 참가한 군중 시위와 5만 명이 참여한 집단 체조 등 성대한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또 70일 전투 등 노력 동원과 충성 자금 상납 강요, 휴대전화 단속 등 사회 통제 강화로 북한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며 일부 접경 지역에선 물가가 다소 상승하는 경향이 있고 대북 제재가 장기화하면 외화와 물자 부족으로 경제 회생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김 제1위원장이 이번 당 대회에서 국가주석이나 당 총비서로 추대될 가능성에 대해선 북한 헌법에 김일성과 김정일을 영원한 국가주석과 총비서로 명시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다만 김 제1위원장의 권한 강화를 위해 당 조직을 개편할 가능성은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이 내달 1일부터 사흘간 핵협상 타결로 서방 세계의 전방위 경제 제재가 해제된 이란을 국빈 방문한다고 청와대가 18일 밝혔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번 방문에서 하산 루하니 이란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 발전과 협력 방안 그리고 한반도 정세 등 지역 정세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이란이 세컨더리 보이콧 등 강력한 제재와 압박을 거쳐 핵 문제를 해결하고 국제사회로 나왔다는 점에서 북한 핵 문제에 대한 협력 방안과 제재 효과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란 측의 공식 초청으로 성사된 박 대통령의 이번 방문은 지난 1962년 두 나라가 수교를 이룬 이후 정상 차원에서는 처음으로 이뤄지는 것입니다. 북한이 유엔 제재가 시작된 이후에도 아프리카 나미비아에서 탄약 공장 건설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유엔의 제재 시행 이후 북한이 나미비아에 건설한 탄약 공장은 없다는 나미비아 정부의 해명과는 다른 대목입니다. 이현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발행되는 메일앤 가디언 신문은 북한이 유엔 제재 이후에도 나미비아에서 탄약 공장 건설에 관여한 정황이 있다고 지난 15일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소식통들을 인용해 나미비아 수도 빈투크에서 남쪽으로 약 40km 떨어진 오하미테스의 새로 건설된 군사시설 단지에서 2012년 10월 13일 북한 기술자들이 하역 작업을 감독하는 장면이 목격됐다고 전했습니다. 신문은 또 위성사진 분석 결과 새 단지 건설은 2010년 초 시작됐다며 이는 유엔 안보리에서 대북제재결의 18745가 채택된 지 6개월 후라고 덧붙였습니다. 소식통들은 새 군사시설 단지가 북한 기술자들에 의해 건설된 것으로 확인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또 국제무기 전문가들은 새 군사시설 단지의 설계가 전형적인 탄약공장 설계와 매우 유사하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핵심 중앙시설에서 목격된 컴퓨터가 통제하는 선반 수십 대는 이 시설이 주요 탄약공장임을 시사한다고 신문은 덧붙였습니다. 이 신문은 나미비아 정부가 새 군사시설 단지가 언제 건설됐는지 등 관련 질문에 일절 응답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사나 전문가 패널은 지난 2월 공개한 보고서에서 북한 군수업체가 나미비아에 군수공장을 건설하는 등 제재를 심각하게 어긴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지난 2002년부터 2005년 사이에 나미비아 빈투쿠 지역의 레오파트 계곡에 북한의 만수대 해외 프로젝트 그룹이 탄약공장을 건설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업체는 또 나미비아에서 군사학교와 국방부 건물 등 군사시설 건설에도 관여했다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이에 나미비아 정부는 탄약공장을 북한인들이 지은 것은 맞지만 이 사업은 북한이 관여한 나미비아 내 다른 사업들과 마찬가지로 나미비아 정부가 추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탄약공장 등 북한이 관여한 모든 공사는 유엔 대북제재 발효 이전에 시작됐다면서 유엔의 제재가 시행된 이후에는 나미비아에 북한이 건설한 탄약공장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새 아침 새로운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다양한 뉴스에 깊이 있는 분석까지 매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이 함께합니다.
이달 말 북한을 방문하는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가 평양에서 일관된 경제정책의 중요성에 대해 강연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바람직한 정책을 꾸준히 밀고 나가는 정부의 의지가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는데 필수라는 점도 강조할 계획입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는 29일 다른 노벨상 수상자 2명과 북한을 방문하는 노르웨이의 핀 쉬들란 박사는 경제정책의 신뢰성에 대한 광범위한 연구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정부가 확고한 원칙을 갖고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함으로써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는 것이 장기적으로 중요하다는 점에 초점을 맞춘 겁니다. 지난 2004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쉬들란 박사는 이번 방북 기간 동안 김일성 종합대학 등 평양의 주요 대학에서 이 같은 입장을 거듭 강조할 계획입니다. 국제평화재단의 우베 모라베치 이사장에 따르면 쉬들란 박사는 생산성 향상과 생산능력 강화의 상호 연관성과 결합을 번영과 빈곤 퇴치를 위한 장기적 방안으로 처방하는 연설을 준비했습니다. 특히 정책 당국이 상황이 달라질 때마다 입장을 바꾸는 최적의 정부 정책의 시간 비일관성을 시장 경제가 처한 중대한 문제로 지적하고 좋은 정책을 꾸준히 밀고 나가야 할 필요성을 부각시킬 예정입니다. 이어 그런 의지가 없을 경우 경제정책이 단기 목표에 치우쳐 지속가능한 성장에 필요한 장기적 일관성의 혜택을 얻지 못한 채 국민의 복리가 불필요하게 낮아지고 평화를 해칠 수도 있다고 지적할 계획입니다. 쉬들란 박사는 또 2008년에서 2009년 많은 나라에 영향을 미친 금융위기의 원인을 경제정책 기반의 불투명성으로 진단하고 시장경제에서는 미래의 정책 환경을 예견할 수 있는 풍토가 중요하다는 점을 북한 학계에 소개할 예정입니다. 쉬들란 박사를 비롯해 1993년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자인 영국의 리처드 로버츠 박사, 2004년 화학상 수상자인 이스라엘의 아론 치에아노베르 박사는 오는 29일 평양을 방문해 다음 달 6일까지 김일성 종합대학과 김책 공업종합대학 그리고 평양과학기술대학에서 강연과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BOA 뉴스 백성원입니다.
한국 정부는 노벨상 수상자 3명이 오는 29일부터 방북할 계획이라는 VOA 보도와 관련해 북한을 방북을 추진하는 국제평화재단 측에 이번 방문이 북한에 의해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당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외교부 조준혁 대변인은 어제 기자설명회에서 한국 정부는 앞으로 이들의 실제 동향과 북한에서의 활동 계획 그리고 방북 후 북한에 의한 선전에 활용될 가능성 등에 대해 관련 동향을 주시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VOA는 18일 1993년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자인 영국의 리처드 로버츠 박사 등 노벨 수상자 3명이 오는 29일 북한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북한에서 야생 동식물 61종이 산림 황폐화로 멸종 위기에 처해 있다고 세계은행이 밝혔습니다. 북한의 산림이 전 세계에서 여섯 번째로 빠른 속도로 황폐해지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김현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계은행은 15일 전 세계 인구와 환경, 경제 등을 분석한 세계개발지수 2016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세계은행은 유엔아동기금 유니세프와 유엔환경계획 UNEP 등 52개 국제기구와 협력해 작성한 이번 보고서에서 북한에서 산림 황폐화로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이 61종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세계은행이 VOA에 별도로 공개한 북한 산림 벌채와 생물 다양성 자료에 따르면 2015년 현재 북한에서 포유류 9종과 조류 27종, 어류 17종, 식물 8종이 멸종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세계은행은 또 2000년부터 2015년 사이 북한 산림이 매년 1.83%의 비율로 황폐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전 세계 214개 국가 가운데 여섯 번째로 높은 수준입니다. 세계에서 산림이 가장 빠른 속도로 황폐해지고 있는 나라는 아프리카 토고로 4.09%로 나타났습니다. 이어 나이지리아 3.12%, 파키스탄 2.03%, 아프리카 모리타니아 1.93%, 중앙아메리카 온두라스 1.88% 순이었습니다. 남한의 산림 황폐화 비율은 0.11%로 전 세계 평균인 0.09%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고서는 또 1990년 8만 2천 제곱킬로미터에 달했던 북한 산림 면적이 2015년 현재 5만 제곱킬로미터로 줄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매년 평양시보다 조금 더 큰 면적의 산림이 사라지고 있는 셈입니다. 북한의 현재 산림 면적은 남한 6만 2천 제곱킬로미터에 비해 19%가량 작습니다. 지난 1990년 북한의 산림 면적이 남한보다 34% 정도 컸던 것을 고려하면 북한 산림이 남한에 비해 크게 황폐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계은행은 또 북한 전체 토지 면적의 2.5% 정도가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남한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규모입니다. 한편 세계은행은 2012년 기준으로 북한 5살 미만 어린이 가운데 27.9%가 영양실조로 나이에 비해 키가 작은 발육부진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해 북한에서 5살 미만 어린이 1,000명당 25명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2015년 현재 신생아 출생 10만 명당 북한 산모 82명이 사망했다고 세계은행은 밝혔습니다. BOA 뉴스 김현진입니다.
북한의 민주화를 위해 체제에 저항하다가 숨진 사람들을 위한 합동 위령제가 최근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이 행사를 주관한 민간단체인 역사정립연구소의 조형곤 소장을 전화로 연결해 위령제의 취지와 의미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대담의 노시창 기자입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북한은 물론 한국에서도 이런 행사는 처음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 위령제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그 휴전선 이북에 살고 있는 2,500만 주민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엄연히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입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이 그렇게 공포하고 있죠.
네.
뭐 북한 민주화 열사들로 저희는 이제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1945년 이후 지난 70여 년 동안 우리 한국 정부 그리고 한국 사람들을 대신해서 2,500만 동포들을 그 살려내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분들은 뭐 사실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제 목숨을 바친 분들인데요. 뭐 사실 처음 이제서야 처음 이런 그 북한 민주화 열사 추모 합동 위령제를 한다고 하는 거는 사실 매우 부끄러운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처음입니다.
네, 이번 위령제가 북한의 김일성 주석 생일인 태양절 15일에 치러졌는데요. 여기에는 네.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백두혈통이라고 부르는 딱 한 사람이 무려 2,500만 주민을 노예로 삼고 있죠. 사이비 종교의 지옥이라고 할 수 있는 나라, 이게 바로 북한입니다. 이 북한 주민들은요, 이 김일성의 생일인 태양절을 자신을 낳아준 부모 생일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요. 우리 지구촌 전체 인구가 축제로 즐기고 있는 그 뭐 성탄절이라든지 부활절이라든지 각종 뭐 그런 그 절기보다도 이 북한 주민들한테는 태양절이 가장 우선하는 거죠. 한마디로 그 북한은 아주 철저히, 아주 철저하게 우상화를 한 건데요. 뭐 우리 열사들이 그 우상을 없애려고 목숨을 다 바쳤으니까 이날이야말로 그 추모 합동 위령제에 딱 맞는 행사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 민주화 열사라고 하면 북한 독재 정권에 항거했다가 목숨을 잃은 사람들을 의미하는 게 아닌가 싶는데요. 그러면 여기에 지금 어떤 분들이 위령제에 모셔져 있나요?
저희가 지금 그 단에 사진을 넣은 것은 위령제를 대표해서 단에 사진을 넣은 분들은 1945년 11월 23일로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한반도가 일제 식민지로부터 독립된 지 딱 100일째 되는 날이 45년 11월 23일인데요.
네.
이날 그 북한 지역에 그 신우주라는 지역이 있어요.
네, 네.
신우주에서 중학생들이 반공 학생 의거를 벌인 날입니다. 이날은 뭐 2차 대전이 벌어진 뒤로 우리 인류사에 있어서는 처음으로 스탈린 공산주의에 맞서서 싸운 어떻게 보면 그 자유를 향한 그 외침의 날인데요. 그때부터 그 50년 그 6.25 사변이라고 하죠.
네.
민족 전쟁이 일어난 때까지도 그 많은 어떤 북한의 그 공산화를 막기 위한 열사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6.25가 터진 뒤로 90년대 그 고난의 행군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그 옥수수죽 못 먹어서
네.
300만 굶어 죽은 사람이 있는 날, 그래서 뭐 옥수수국이라고 부르는 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때까지
네.
그리고 그 뒤로 지금까지도 사실은 북한 하면 그 공포의 체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뭐 3대 세습을 한 그 사람들 말고 김일성 3부자 말고 2인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까지도 뭐 극형에 처하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한 분들이 이제 많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그 합동 위령제에 모신 분들은 그 바로 신우주 반공 학생 의거부터 또 북한 체제에 저항하다가 돌아가신 분들, 그리고 저는 생각할 때 그 탈북 동포들 있지 않습니까?
네.
탈북 동포들이야말로 이제 여기까지 살아 넘어오신 분들, 또 중국이나 미국에 살고 있는 탈북 동포들을 포함해서 그 합동 위령제는 이제 돌아가신 분들이니까 살아있는 분들이 아니라 탈북을 시도하다가 탈북하지 못하고 끌려 들어가서 숙청당한 분들이 있죠.
네.
저는 그런 분들이 바로 체제에 저항한, 그래서 우리가 합동 위령제에 그 위령으로 모실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북한에서 민주화 운동의 흐름과 실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뭐, 좀, 한마디로 말하면 아주 암울한데요. 뭐, 이제 굳이 그 흐름을 좀 분석을 해보자라면, 1945년부터 6.25 때까지, 남쪽에서는 자유민주정부를 수립을 했는데, 그때는 이제 공산화를 진행을 하면서, 그 공산화에 반대하는 신우주 반공 학생 의거와 같은 그런 일들이 있었다. 5년, 비록 5년이지만. 그리고 이제 6.25 이후부터, 약 40여 년 동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옥수수국에, 그 300만 아사자가 나올 때까지 정말 그 시기를 분류하자면 암흑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이때는 뭐 일반 주민들이든 엘리트들이든 그 뭡니까 말반동이라고 하죠. 체제 불만만 표시해도 숙청당하는 수용소로 끌려가서 강제 노동하다가 숙청당하는 그런 때였죠. 아주 암흑기였죠. 그 뒤로부터도 이제 김일성 사후 또 김정일 사후 지금까지도 이 모진 탄압 공포 정치가 이어지고 있다. 그런데 최근 한 20년간은 그 장마당이 열리면서 달라지고 있다. 남한에서 보낸 각종 뭐 선전 비라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남한은 배고프지 않다. 너무 잘 살고 있다. 그거에 비해서 북한은 너무 비교된다. 이런 정보들이 들어가면서 이제 다시 그 싹이 트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 행사를 계속 하실 생각이신지요?
꾸준히 할 생각입니다. 이 행사는 뭐 비록 한국 사람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유를 사랑하는 지구촌 분들이 함께 하기를 저는 희망하고요. 우리 미국의 소리 VOA에 거는 기대 이런 또 그 인터뷰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이런 행사의 중요성을 알고 아 이런 행사가 좀 많이 되면 또 많이 알려지면 소식들이 전해지면 북한에까지 전해지면 북한에 어떤 좀 더 용기를 내는 주민들이 속출하지 않겠나 이런 기대를 좀 해봅니다.
네. 야, 소장님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북한 민주화를 위해 목숨을 바친 열사들을 위한 합동 위령제를 주관한 역사정립연구소 조형곤 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매주 화제성 소식을 전해드리는 뉴스 풍경입니다. 북한의 해외 식당 종업원 13명이 집단 탈출해 최근 한국에 입국했습니다. 한반도 분단 이후 해외에서 근무하는 북한 노동자가 망명한 사건으로는 가장 큰 규모인데요. 해외 거주 탈북자들은 이번 사건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장량희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황장엽 비서가 탈북했을 때보다 더 놀랐습니다. 지난 1990년대 러시아 연이준의 식당에서 요리사로 일하다 탈출한 50대 탈북 남성 박명수 씨의 말입니다. 미 서부 캘리포니아주에 거주하고 있는 박 씨가 해외 노동자들의 집단 망명 사태에 놀라고 있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철통 같은 북한 보위부의 감시 아래 13명이 뜻을 모아 단체 행동을 했다는 점, 그리고 성분이 좋은 북한 사람들이 북한 정권을 등졌다는 사실입니다.
국가 보위원이 한 명 전문 일도 안 하고 나와 집중이 됐어요. 보위원만 나오면 프락시가 살고 인결되고 옆에 친구하고도 말을 하기 힘들어요. 내 속내를 그것도 제가 혼자서 넘어오는 것도 2년을 또 돌아다니면서 정말 겨우 힘들게 넘어왔어요. 와, 13명.
박 씨는 가족이 단체로 넘어온 경우는 있었지만 이런 일은 남북 분단 후 처음 본다며 고위 간부의 망명보다 파장이 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제가 있을 때 견지어 보면요. 파견된 사람들 다 모아가지고요. 그 가족들은 당연히 피해를 볼 거고. 제가 뭐 싹쓸이겠죠. 그 보낸 사람이나 그 파견돼 나와서 관리하던 사람이나 뭐 일체 다 싹쓸이죠. 그 소문이 쫙 날 거고, 가족이 다 동창 대중들도 있을 거고, 동료들, 가족, 친척 다 소문이 퍼지면은 이게 굉장히 흔들릴 거고.
박 씨는 그러면서 북한 해외 노동자들의 탈출 자체가 예상치 못할 일은 아니라며 외부 세계의 경험이 의식을 바꾼다고 말했습니다.
공방을 봤었는데 공기가 들려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최신 범위 사는 줄 알았는데 이게 아니구나 하는 걸 벌써 느껴요. 걔들은 또 중쪽에 나와 있었으면 남한 드라마도 많이 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본인 스스로가 북한 사람이라는 걸 망각하게 돼요. 이렇게 내가 남한 사람 된 것 같고 그렇게 본인 스스로가 스스로 무너지는 거죠. 울타리 속에만 있다가 나오니까. 그러니까 그런 건 또 되게 빨리 머리에 빨리 들어와요.
미동부 뉴욕 컬럼비아 대학교에 재학 중인 이성민 씨 역시 달라진 의식은 행동을 바꾸게 마련이라고 말했습니다.
누군가 북한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판단을 하는 거예요. 아 이게 북한에서 하는 그 선전이라든가 이런 게 뭔가 문제가 있구나 하는 걸 판단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나중에 그 탈북이라는 걸 이렇게 결정하게 되는데.
이 씨는 북한 정부가 이번 일로 해외 노동자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지만 노동자들의 망명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탈북자들은 해외 노동자 집단 망명의 또 다른 원인으로 북한 정권에 대한 배신감을 꼽았습니다. 지난 2010년 미국으로 망명한 러시아 벌목공 출신인 안드레아 김 씨는 당시 첫 월급을 받았던 때를 떠올렸습니다.
나오자마자 그거는 바로 불만이 생겼어요. 월급이 북한에서 얘기하는 그 말하는 그런 때 월급의 액수가 아니었고요. 얘기를 나와보니까 시청자 보면 한 90달러 정도 됐거든요. 새벽부터 저녁 밤까지 이렇게까지 일하는데 이렇게까지 그 돈이 안 되니까 굉장히 놀랐죠.
안드레아 김 씨는 러시아 내 사업소에서 노동자들이 쓰레기통을 뒤지고 심하게 다친 노동자들이 시체로 버려지는 등 충격을 받았던 기억을 떠올리기도 했습니다. 영국 내 북한인권 비영리단체 유럽북한인권협회 박지현 간사 역시 같은 목소리를 냈습니다.
아마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감시가 더 심할 거예요. 아마도 더 심할 거고 서로 서로를 서로 믿지 못하는 시스템이 있어가지고 서로 서로를 감시하고 그런데 아마도 이번에 13명의 기순한 그 사실을 보게 되면 이제는 모두가 이제 북한에 있는 정부를 자체를 한멸을 느끼고 그 생각이 모두 다 같았다고 봐요. 그 생각이 모두 다 같았기 때문에 그래도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그래도 희망이라는 빛이 있고 그 빛을 찾아서 아마 떠났던 것이 13명의 마음이 아마 통했던 것 같아요. 희망이라는 그 한 글자로 해가지고.
영국 런던에서 국제관계학을 공부하고 있는 20대 탈북 남성 앤드류 리 씨는 정부로부터 할당받은 목표 매출을 채우라는 압박감이 이들을 탈출로 내몰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탈북자들은 북한에 있는 가족이 피해를 입을 것을 알기에 이들이 탈출을 실행에 옮기기까지 갈등이 많았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또 상황에 끌려 따라 나선 사람도 있을 거라 말하는 탈북자도 있었습니다. 안드레아 김 씨입니다.
그냥 반신반의 하면서 어쩔 수 없이 그냥 따라 붙는 사람도 있어요. 그냥 혼자 남았다면 더 다칠 수 있고 뻔한 사실이니까 아니까.
김 씨는 러시아에서 함께 일하던 9명의 벌목공이 집단 탈출을 시도했고 당시 상황에 끌려 따라 나선 사람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탈북자들은 현재 가장 큰 문제는 13명의 망명 노동자가 아니라 북한에 있는 이들의 가족이라고 말합니다. 자신을 김 씨로만 소개하는 시카고 거주 20대 탈북 남성입니다.
어떤 가족분들, 그분들은 어떻게 이제 어떻게 될까라는 그게 가장 큰 고민이고요.
그러나 안드레아 김 씨는 가족 때문에 탈출을 결심하기까지 3년이란 긴 시간이 걸렸지만 지옥 같은 북한으로 다시 돌아갈 수는 없었기에 망명을 택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안 하기도 하고 못 하기도 하는데 사실은 항상 간절히 발목을 잡죠. 지옥에서 살아가다 천국으로 맛보면 죽어도 이 시체 죽어서도 들어가고 싶다는 것이 바로
앤드류 리 씨는 13명의 망명자들의 가족 문제와 관련해 한국 정부의 집단 탈출 공개에 의구심을 나타냈습니다.
정치적인 수단과 목적에 의해서 좀 많이 이용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봐요. 왜냐하면 제가 걱정하는 건 저는 남겨진 가족들이 가장 걱정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13명이 탈북을 하면 거기에 아버지, 어머니가 딸릴 수 있고 형제가 있으면 또 형제들이 또 13명 플러스 이제 뭐 몇백 명이 될 수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북한 정부로부터 이제 압력을 받고 이제 북한 정부로부터 뭐 탄압을 받는다면은 사실은 이번 이 발표가 누구를 위한 발표인지 잘 모르겠어요.
앤드류 리 씨는 만약 이들의 가족이 북한 정권의 탄압을 받는 일이 생긴다면 북한 주민들이 북한 정권의 만행을 기억해 훗날 이들을 고발할 증인이 되달라고 말했습니다. 앤드류 리 씨는 북한의 해외 노동자 집단 망명 사태로 북한 정권의 불안정을 이야기하는 목소리가 많다며 이번 사태의 주인공은 북한 정권이 아니라 탈출을 감행한 북한 주민과 그들의 가족이 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장량입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오늘 북한은 대체로 흐리고 북부지방에는 비가 오다가 늦은 오후에 그치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0도에서 11도, 낮 최고기온은 6도에서 20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먼 바다에서 1에서 3미터로 점차 높게 일겠고, 그 밖의 해상은 0.5에서 2미터로 일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안남북도는 대체로 흐리고 오전 한때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많겠습니다. 평양 최저 11도, 최고 19도, 남포 최저 10도에서 최고 18도, 신의주 아침 최저 8도, 낮 최고 12도, 강계 최저 7도, 최고 13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황해도 지역 역시 하루 종일 흐린 날씨 이어지겠는데요. 해주 최저 9도, 최고 14도, 개성 최저 8도, 최고 16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함경남도, 양강도, 강원도는 구름 많고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고, 곳에 따라 비가 내리겠습니다. 함흥 최저기온은 9도, 최고 20도, 해산 최저 4도, 최고 12도, 풍산 최저 2도, 최고 12도, 원산 최저 10도, 최고 20도를 기록하겠습니다. 함경북도 역시 대체로 흐리고 비가 오는 날씨 예상됩니다. 청진 최저기온은 7도, 최고 17도, 선봉 최저 4도, 최고 12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는 구름 많은 날씨 예상되는데요. 물결은 1에서 3미터로 일겠습니다. 서해도 흐리고 오전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물결은 0.5에서 2미터로 일겠습니다. 내일 날씨 살펴봅니다. 목요일인 내일은 흐린 후 낮부터 대체로 맑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2도에서 12도, 낮 최고기온은 13도에서 21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5미터로 일겠습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4월 20일 수요일 워싱턴 뉴스광장을 애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조상진이었습니다. 이어서 VOA 세계뉴스가 방송됩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www.v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시는 분은 www.v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뉴스입니다. 중국 정부는 북한의 5차 핵실험 준비 움직임과 관련해 정세를 악화시키지 말라고 촉구했습니다. 중국 외교부의 화춘잉 대변인은 19일 정례 브리핑에서 질문을 받고 현 정세에서 유관 각국은 반드시 냉정과 절제를 유지함으로써 언행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며 모순을 격화시키거나 정세를 추가로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화 대변인은 중국은 한반도 핵 문제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수차례 표명했다며 당사국들은 유엔 안보리의 결의를 반드시 존중하고 충실히 집행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이 조만간 5차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미국 뉴욕 방문길에 나선 북한의 이수용 외무상이 19일 중국 베이징에 도착했습니다. 이수용 외무상은 이날 오전 북한 고려항공편으로 베이징 서우두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이 외무상은 서우두공항에서 특별한 말을 하지 않은 채 지재룡 주중 북한 대사의 안내를 받으며 의전 차량에 탑승한 뒤 공항을 빠져나갔습니다. 이 외무상의 베이징 방문은 이달 22일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파리 기후변화협정 서명식 참석을 위한 경유 차원에서 이뤄진 걸로 보입니다. 앞서 미 국무부 대변인은 미국 관리가 이수용 외무상의 방미 기간 중 만날 계획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뉴욕의 유엔 본부에서 19일 2016년 유엔 마약 특별총회가 열렸습니다. 유엔 회원국과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오는 21일까지 사흘간 열리는 이번 회의에서 시대의 변화에 맞는 새로운 마약 통제 방안을 집중 논의합니다. 이날 멕시코의 엘리케 페나 니에토 대통령은 연설을 통해 국가별로 제각각인 마약 범죄에 대한 처벌이 문제를 악화시킨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멕시코는 건강과 인권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마약 정책을 곧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힐러리 클린턴과 버니 샌더스 등 전 세계 유명인사 천여 명은 금지와 처벌 위주의 마약 정책을 바꿔야 한다는 내용의 공개 서한을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에게 보냈습니다. 이번 총회는 마약 문제에 대한 새로운 방안을 채택하고 21일 폐막될 예정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쿠바의 라울 카스트로 국가평의회의장은 자신이 86세가 되는 2년 뒤에 자리에서 물러나겠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카스트로 의장은 지난 주말부터 시작된 제7차 공산당 전당대회 개막 연설에서 공산당 지도부의 젊은 활력을 더 불어넣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카스트로 의장은 이에 따라 당 중앙위원회에서 활동할 수 있는 상한 연령을 60세로 또 당에서 직책을 맡을 수 있는 상한을 70세로 설정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한편 전당대회 사흘째인 18일에는 보르노 로드리게스 쿠바 외무장관이 연설을 통해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을 비난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로드리게스 장관은 오바마 대통령이 최근 쿠바를 방문한 것은 쿠바의 사상과 역사, 문화, 상징을 공격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러시아에 역류된 우크라이나 조종사 석방 문제에 대해 합의했다고 페트로 포로셴코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공군 조종사인 나데즈다 사부첸코는 우크라이나 동부지역 전투에 참가했다가 두 명의 러시아 언론인을 숨지게 한 혐의로 체포돼 지난달 징역 22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그러나 사부첸코는 전쟁 포로에 해당된다며 즉각적인 석방을 요구해 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포로셴코 대통령은 19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전날 전화통화로 사부첸코 조종사 석방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그가 구체적으로 언제 풀려날지 등 자세한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포로셴코 대통령은 분리주의 세력과의 교전 중 붙잡힌 러시아 군인들에 대해 우크라이나 법원이 전날 내린 편결에 대해 언급하며 이는 앞으로 포로 맞교환이 가능하도록 허용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동남아 어선에서 벌어지는 노예 노동 실태를 파헤친 AP통신 기사가 올해 퓰리처상 수상작으로 선정됐습니다. 뉴욕 컬럼비아대 언론대학원 퓰리처상 선정위원회는 18일 마기 메이슨, 로빈 맥도웰, 마타 멘도사, 에스더 투산 등 4명의 기자가 보도한 노예 어부 기사를 올해 100번째를 맞은 퓰리처상의 최고 영예 공공부문 수상작으로 선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AP 기사는 노예 노동의 산물이라면서 섬에 갇혀 가혹한 노동에 시달리는 실태를 고발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이한철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 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은 중파 1188 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은 밤 8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3시간 동안 단파 7460, 11990 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490,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12110 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